조금 빠른 속도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갈게요. 근데 이 강의의 단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텍스트를 읽고 이 얘기가 이 얘기였어라고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텍스트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 구절들의 의미를 좀 이해하신 연습을 하셔야 조금 더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면서 지엽적으로 세 가지 얘기들을 보충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의 부분 쪼개서 들어갔지만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주의적인 문제. 그러니까는 로마서의 텐션은 여기 있어요. 전통적인 유대교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 당시엔 유대교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믿던 종교가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메시아로 오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럼 전통적인 유대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슈가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이슈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는 이슈가 되게 커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주의적인 문제를 재해석하는 이슈를 얘기하고요. 9장, 10장,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유대인들, 버림받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이 그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냐,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냐, 그럼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실패했다면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택함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건 어느 점에서 포기되고 버림받았다고 하면 이건 뭐 그렇지 않냐라는 유대인들의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랑,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의 행위적 율법, 그래서 프랙티컬하게 내가 오늘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에서 율법을 제거한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뭘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가 이슈가 생기잖아요. 이제 제사 음식 먹는 문제랑 주일 문제죠. 이제 6월 그 안식일 문제, 안식일과 절기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행동의 기준을 지키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야 될지,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날짜를 지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슈로 약간 지엽적인 얘기들을 해요.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복음과 율법 전통적인 율법주의가 뭐가 잘못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 부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행동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슈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난 항상 뭘 찾아. 내 지우개 어디 갔니? 아, 땡큐. 내가 니네는 못 보는데 나 지금 일부 예배 설교할 때 되게 활기차고요. 점점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녹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좀 새로울 것 같아. 내가 되게 활기찬 목소리로 성경권을 제일 앞에 했었잖아. 되게 활기찬 목소리로 얘기했었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마음이 이렇게 되게 차분하고 평온해요. 네, 봅시다. 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서론과 결론이 있겠죠? 15, 16장이랑 1장 앞부분은 서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빼고요. 나중에 뭐 맨 마지막에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얘기는 했었죠. 근데 지난 첫 강의 때 했었는데 기억만 좀 더듬으면서 진행을 해볼까요? 2장 12절에부터 16절에 보면, 2장 12절과 16절에 보면 율법을 양심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도 좀 지엽적인 이슈이긴 한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율법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약만 생각하니까 구약의 율법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확대하면서 율법을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읽고 이해하시고 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해버리면 율법이란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써요? 지금 방금 말한 양심이라고 표현했던 뭐예요? 보편적인 선함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또 뭘 율법이라고 써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같다는 규율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규율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란 단어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율법이란 단어를 써요? 어떤 종교 예식에 참여함으로 뭐예요? 예식 관계의 의미, 정당성을, 정통성을 부여받는 것을 율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이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전 얘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아는 것을 구약을 아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를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위에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뭐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거짓말하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도적질하느냐? 가르치는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막 뭐 거의 카톡 소리가 마이크 된 저기서 나 스피커에서 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뭐 도적질하고 뭐 간음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렇죠? 뭐 그랬죠. 근데 그랬다는 게 어디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요 아예 되게 디테일하게 규율을 만들잖아요. 뭐 들고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가지 마라.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해라. 헌금은 얼마 내라. 뭔 이렇게 해라. 뭔 저렇게 해라.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들은 지키고 있죠. 그렇죠? 이 규율들은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너 거짓말하 그 살인하지 말라는 네가 살인하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냐라고 했던 뭐에 대한 거예요? 네가 실제 쓰고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이런 형식 일정 부분 지키는 거지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산상수훈적 패턴에서 연결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그게 이제 2장 17절에서 19절을 방금 얘기한 건 2장 17절에서 19절에 대한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2장 17절에 19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2장 17절에 19절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무할례도 할례가 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도 무할례가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형식이 있다고 해서 의미가 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을 때 그 의미를 표현하는 표상으로 뭘 상징하는 사용하는 거예요? 형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는 의미가 있는데 형식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데 형식만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은 그냥 거기서 그냥 액센트를 주는 것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주변에서 인정하고 본인이 고백하는 예식이 세례이지 사실 세례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잘못 보거나 본인이 스스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그 세례는 무세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심의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율법주의적인 문제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율법주의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아주 좋아봐야 막연하게 선을 인식하지만 실제 그 선대로 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일정한 규율들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네가 실제 그런 사람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가 어떤 예식적인 참여를 했다고 해서 네가 어떤 영적인 영적인 실제를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전통적인 종교 유대교가 변질된 유대교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변질되는 종교 이해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우리는 하도 뭐 우리 교회는 하도 이걸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는 여전히 갖고 있죠. 그렇죠? 무엇이 선인가를 인식하는 게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냐. 우리는 규율을 지키는 거에 좀 약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규율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오해는 좀 덜할 수 있겠고 형식을 지키는 것도 좀 약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가 좀 강하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 가치를 이해하는 것까지도 여전히 뭐예요? 율법주의적 한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실제 가치를 이해하고 그거 실제 내 기준이 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변화죠. 있을 때 진짜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변화됐다는 오해에서 걸어 나와야죠. 그렇죠? 이 캐릭터가 잡히시죠?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 한국교회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막 자기가 논리적으로 잘 떠드니까 제가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 다 뭐 50% 100%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들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게 진심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율법주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반발에 대해서 여기도 얘기했죠.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얘기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리고 하나님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견해. 그리고 우리 인간의 대부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라면 너무 과격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틀렸다라는 견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죄를 지어도 된다. 더 죄를 짓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빛나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궤변론자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그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 표현으로 해볼까요? 옛날에는 다 천동설이었죠.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고 갈릴레오 갈릴레인가요? 그 사람만 지동설을 얘기했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늘이 돈다라고 얘기하고 갈릴레오 갈릴레도 협박해서 하늘이 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이 돌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팩트, 진리는 거기 존재하고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갖는가 갖는지 않는가로 진리가 존재하지 않거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홀로 의로우시되 사람들은 다 죄악되되 하나님만 홀로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사람들이 다 죄악되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다수를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자가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바울은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자가 1,000명의 범죄 집단에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재판관 한 명이 이 사람들을 다 죄로 길티 쳤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공격당하잖아요. 그렇죠? 1,000명은 한 마음이고 한 명은 다른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0명이 한 마음이고 1,000명이 공격당하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재판관이라면 그의 판단에 객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재판관이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게 뭐예요? 바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고,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 되게 화내시죠? 이거 얘기는 좀 연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넘어가면 그 뒤에랑 좀 연결하죠. 5번, 6번 빼고 6장이죠. 7번으로 여기서 7번으로 표현된 데를 잠깐 보시면 7번으로 표현된 데 6장 15절이죠. 6장 15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오해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저 처음에 율법을 꼭 지켜야 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혼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어때요? 어쩔 수 없이라도 했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이걸 안 지킨다고 너희들 혼내거나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너희한테 좋아서 하는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해도 안 혼내요? 혼내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너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했더니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법 아래 있을 땐 하다가 은혜 안에 있을 땐 안 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되면서 얘기하는 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변화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그렇죠?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시고 그 사랑으로 보시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 우리의 죄된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굉장히 화내시고 분노하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그냥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길이 참으심.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된 것을 참고 인내해 주시는 길이 참으심.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뭘 가능하게 해요? 이런 시스템,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죠. 간과와 사랑, 기회 주심과 의롭다 하심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 그래? 그러면 이제는 죄를 조금 지어도 혼내는 게 아니니까 좀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은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안 혼나니까 더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기준을 쓰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인 죄의 기준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죄의 기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죄의 기준을 쓰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죄의 싹스는 사망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믿음은 영생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죄의 종이고 근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온 게 안타깝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 감사하며 더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되고자 라는 추구가 있는 거죠. 기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가 기준이죠. 의가 기준이고 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가 연결되냐면요. 이 부분에서 뭐가 연결되냐면 율법주의고 교조주의적인 시각이 기독교 교리를 해석해서 교리적인 기독교, 교조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식의 발상이 가능해질 수 있는가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그냥 교조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가요? 하나의 마음 빼고 간과 칭이 의롭다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간과 하나님의 대속 의롭다 하심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칭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공격받지 않고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제는 난 다 해결되고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결혼 기준에 변화가 있어요? 없죠. 이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그냥 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니까 좋다라는 식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런 기준과 패턴을 이해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이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에 대한 걸 연결되는 거예요? 할례를 믿는 유대교적 율법주의나 교조주의나 지금 이런 식의 논리적인 구원을 믿어서 논리적인 구원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논리적인 구원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결론은 대충 살아도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보다 함부로 살게 되는 거죠. 왜? 율법주의자는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지켜도 큰일은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믿는다는 건 내가 이제까지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게 안타깝고 죄송하지 더욱더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의의 기준이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한 흐름이죠. 앞부분은 유대교 자체의 오해들, 유대교 자체의 용어에서 공의와 그리고 행위적인 율법과 그리고 어떤 그 교조적인 뭐 할례죠. 거기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두 번째는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지만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윈 모세 얘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교조주의적으로 기독교가 이해될 수 있는 오해. 그리고 율법주의 한계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쓰여져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다시 두 번째로 돌아가서 얘기하고 일단은 총정리를 간단하게 하죠. 여기 앉는 친구들은 항상 이걸 잡아주는 효과를 하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얘기도 아브라함 두 번째 달라. 아브라함 얘기랑 이제는 그 누구죠? 아담 얘기하죠. 이 얘기도 했었죠.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면서 정리하면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써놔도 이건 진짜 아니다. 그렇지? 이게 왜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얘기했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게 뭐예요? 뭘 믿었어요? 난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걸 믿었죠. 거기에 대한 의미는 뭐예요? 난 지금 죽음과 같은 죽은 몸이잖아요. 죽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지금의 나도 자기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뭐예요? 사랑과 생명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알고 믿는 거고 막연한 조금 더 요거보다 막연한 구도 속에 믿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뭘 믿고 있는 뭘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내 부족 속에서도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걸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고 모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누군가가 A가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적 형식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이 있으면 이 A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이거는 좁은 틀이고 이게 훨씬 더 넓은 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율법은 그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죄를 죄로 알게 해주는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선명하게 이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큰 틀에서 요 작은 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 아담도 마찬가지죠. 죄가 먼저 있었죠. 아담이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중심성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죄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담의 죄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과 사랑의 사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담 이전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죄라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설명하고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그초를 많이 하네. 안 쓰던 말을 쓰네. 설명하고 규정하는 작업으로 율법이 그 과정 속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더 큰 틀 속에서 작은 틀로서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틀에서 작은 틀로서 율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다가 이 구절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구절이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절을 읽으면서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좀 읽어보시고 연결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큰 흐름은 이런 방향에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장이 이제 요 율법 파트의 마지막이죠. 율법의 한계와 의미를 얘기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의미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되게 내가 결혼한 사람이어서 별로 좋은 비유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런 비유를 썼어요. 바로 결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한테 얽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입장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아니야? 이런 비유를 써? 보통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는 약간 긍정적인 비유를 쓰고 부정적인 포인트는 부정적인 비유를 쓰잖아요. 불의한 상전 이런 비유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엔. 상전이 죽으면 종이 자유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꼭 남편으로 했어요. 하여튼 왜냐하면 율법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즌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처음엔 사람이 죄에 있는데도 죄가 합리화된 상태죠. 그렇죠? 이게 뭐 어때서? 라고 하는 상태에서 남편 시즌, 그러니까 율법 시즌은 어때요? 율법 시즌은. 이게 아닌 거야 라고 깨닫게 하는 시즌이죠.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이 합리화를 깨는 내가 잘못된 방향과 가치를 갖고 있다는 깨는 과정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율법은 어떻게 나를 공격하죠. 그렇죠? 이게 문제고 잘못됐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즌이 끝났어. 그래서 내가 진짜 문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숙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되면 문제야, 저렇게 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건 맞아요. 내가 죄인인 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시즌이 끝나면 숙지했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잘못된 걸 알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보자 라는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죠? 영의 법을 따르는 시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그럼 얘가 이 시즌이 됐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아니죠. 변화된 것도 아니고 아직 새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뭐에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에 공유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식에 공유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왜 문제인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의식에 공유했을 때는 문제의식이 공유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면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위한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법, 이젠 변화되고 새로워지려고 할 때는 그건 잘못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고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본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전에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 사망으로 역사하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봤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사망에서 역사하는 걸 봤어요. 그럼 율법이 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없으면 어때요? 내가 육체에 있어서 나를 죄의 종으로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르고 있구나. 그게 내적인 건 사회적인 건 관계적인 것은 인격적인 건 영적인 것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들에 대한 죽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로는 이제는 다 했고 그렇죠?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의 시즌은 끝났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율법의 조금에 묵은 것으로 할 게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죄인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었다면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계속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는 앞부분에 대한 거겠죠? 율법의 의미와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꾸 어떻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논리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구원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도 되는데 논리적인 영역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논리적인 영역이 구원 전체를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정리해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지난 죄를 이제 묻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회를 주셔서 너를 의롭다 하시고 네가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성화되고 영화되며 나아가면 된다. 논리는 완벽하죠. 그렇죠? 이 논리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죄송함, 사랑,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변화될 내 모습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내 안에 고백과 인격적인 부분들이 내 안에 없을 때 이런 논리에 접근하는 개인은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럼 예수 믿고 기회 주셨을 수 있고 난 이제는 하니까 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갈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도 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할례에 담겨 있는 고백, 그렇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구나라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형식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해요. 아,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 이거 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접근 자체가 어떤 접근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신에게 혼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신이 나를 돕고 살 수 있지라는 자기중심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지 말고 왜 이걸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감각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지 그것을 너무 논리화하고 논리화하다 보면 뭐 해야 돼요? 논리화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지성주의 그 다음에 규율주의 그리고 교조주의 이렇게 가는 거랑 똑같아요. 논리화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규율을 만들어요.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게 교조주의. 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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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까 난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흐름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앞부분에 좀 율법주의와의 대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유대인 이슈가 좀 나와요. 나는 구장에서 보면 이제는 저번에도 이 이슈를 이제 바울의 인격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긴 했는데, 바울이 내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엔 어떤 대립이 들어가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나랑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가끔 교조주의적 종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그럼 교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고, 다 버림받았고, 뭐 이런 식의 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긴 악하다, 약간 이런 식의 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설명을 8장까지 딱 들었더니 유대교가 어때요? 유대교가 난장판인 거잖아요, 사실. 바울의 설명을 8장까지 듣고 났더니 유대교는 아까 얘기했던 게다 했잖아요. 지성주의고 규율주의고 교조주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에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담에 대한 의미도 재해석하지 못해서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유대교는 끝났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어때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당연해졌는데 유대교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흘러왔다면 그 흐름이 더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고 당시의 유대교는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보다 좀 변질되고 왜곡된 형태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흐름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아니, 이게 흘러왔었는데 이건 다 잘못됐고 이거라고 하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야? 아니야.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바울이 설명해가는 방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는 여기가 잘못 읽으면 큰일 나는 데예요. 자세히 읽어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9장을 먼저 보면요. 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내가 그들을 얼마만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렸는데 내가 유대인이 버림받은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한테 얘들 좀 살려주면 안 되냐고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그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대인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나중에 표현해요.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서는 나는 복음의 사역자 된 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안타깝고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전제로 출발하는 거겠죠? 이렇게 전제를 딱 정하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간과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이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규율을 이해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어떤 내가 예식에 참여하면 이게 곧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유대교적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안 받아들이셔. 이 방식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왜 이해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택정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잘 읽어보시면 보세요. 9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볼까요? 맘먹고 오해를 좀 해봅시다. 11절부터 띄엄띄엄 읽어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짖는 말미암아 서로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하면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였나니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뭘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의 선악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따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도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으신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읽으면 굉장히 험악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가 100만 명이면 하나님께서 한 30만 정도 이제 택정을 하셨어요. 얘네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쌩 난리를 쳐도 결국 회심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머지 70만 명 정도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버리시기로 완악하게 택정하셨어요. 그랬더니 걔한테는 무슨 난리를 쳐도 걔는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완악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행위로나 선악의 행위로나 그 사람의 원함으로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행위로나 원함으로나 되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들인 주제에 어떻게 창조자를 힐난하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놈은 내가 구하고 내가 버리고 싶은 놈은 내가 버린다. 왜? 내가 창조자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 얼마나 나쁜 놈으로 보여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운명적 구원론으로 가는 거죠. 운명적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명적 구원론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어 문제가 있어요. 아까 앞부분은 율법이란 단어의 의미를 삼중적인데 하나로 섞어서 이해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율법이 선이었다가 규칙이었다가 규율이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유대인도요. 여기서 언어가 이중적으로 쓰여집니다. 한국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문제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 당시 한국인들이 썼던 가치관, 문화 패턴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난 한국 사람들을 정말 좋아해. 한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누구 한국 사람인 누구를 좋아해 하면 그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얘기해요. 후반부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넘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남겨진 자가 굉장히 많다. 바알 시대에 8천 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돌아왔고 앞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유대인은 누구예요? 한 명 한 명 영혼으로서의 유대인이죠. 그렇죠? 이때 얘기하는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유대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왜 설명을 쭉 다 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설명을 쭉 다 해놨는데 이 방법은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논리든 대전제에서부터 A부터 Z까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법은 안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설명이 없죠. 왜? 인간은 악해서 안다고 해도 그럴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아니 뭐가 안 돼?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지.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잖아. 마음 중심의 기준이 어떻다는 등 뭐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아? 난 이렇게 해왔고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할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시고 그리고 이 방법이 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시고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맞고 이게 틀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끝으로 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얘기 끝으로 무슨 얘기냐면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확대하는 복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확대하는 복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아까 했던 식으로 이해하면 어때요? 아까 했던 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 사람들 우리가 택점 받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로마서에서 지적하는 유대교적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선민이라 구원받는 거고 얘네들은 버림받는 거야 라는 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방식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고 이 방법이 맞는 거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가는 거예요. 왜? 왜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아까 우리가 잘못 읽었을 때처럼 오해할까 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먼저 얘기하고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데 고집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고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구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장에 가면 2절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의 태도에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걸 택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고집스럽게 이걸 얘기해. 이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진짜 뭐가 맞는지에 대한 뭐가 진짜 사랑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무슨 방법이에요? 나의 의를 세우는 방법이야.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죠. 그렇죠? 이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했다.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준 것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한 거죠. 이건 누구의 일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일을 세우는 거죠. 이 나의 일을 세우는 거는 결국 얘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신앙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얘도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뭘 바란다고 그랬어요? 아,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 은혜를 선물로 받지 않고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싹을 구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뭘 원해요? 보상을 구하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논쟁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 더 잘하냐는 논쟁이 드러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 진리, 사랑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하면 그럼 그렇다고 그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포기해요? 아니죠. 그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회복될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 그 중에 누가 제일 있어요? 바울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미 8,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유대인을 버리셨어? 아니야.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자꾸 간판을 보는데 하나님은 누굴 봐요? 사람을 보시죠. 봐요. 구약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서 유다를 저주하신 거예요? 유다를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죠. 유다에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했을 때 유다가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갖고 있지만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세속적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어요? 아,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이렇게 대고 있는 게 당시 유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간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증언하신 게 뭐예요? 경고하시는 게. 아무도 죽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이 간판이 내려졌을 때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 다시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럼 너희들의 가치까지 회복되어져서 그때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 성의 메시지는요, 아 내가 참다 못 봐주겠다, 다 죽여버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가르쳐 볼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물론 버티고 버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죠. 평안하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트러블이 발생한 거고, 평안하게 가면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회복시킬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된 주의 가치가 세워질 거고,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을 포기하세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서요, 신앙적으로는 매너리즘이고요, 생활적으로는 세속주의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실제 삶의 여건에서는요, 그 당시 유대 지자층이, 유대 지배층이 대다수 민중과 대중을 억압했거든요. 그래서 삶은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억압받아서 척박하고, 이게 현재였어요. 또 오히려 바벨론으로 가면서 유대에게 억압받았던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신앙적 가치를 바로 세우시고, 서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적용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는 유대교로서가 아니라 기독교로서 새롭게 종교가,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복음화되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냐? 아니죠. 버리신 게 아니죠. 여기서 그래도 난 이 나라는 안 망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 난 이 나라가 좋고 잘 나가고 이 나라에서 편하니까라고 하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진 않아요. 그렇죠? 여하튼 더 도전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유대인들한테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하나 이방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유대교가 질투나기를 바란다 나는. 그리고 질투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지금도 열정적으로 계획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다 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오해. 여기서도 오해되는 건요, 이 구절 때문에 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면 세계의 끝이 온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질투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계속 방치된 게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고민하고 도전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구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께 그를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인과응보 상선벌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주 뜻대로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이슈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네? 결과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구도로 가면요, 막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해도 그렇게 확 설득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을 위해서 열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세상의 구도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죠.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난장판으로 돌아가죠. 난장판이라는 게 좋은 의미도 있죠. 아, 세상이 아예 약하면 난장판이에요.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왜 난장판이에요? 세상에 선한 가치와 구도와 사람들도 있고 악한 가치와 구도의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무지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현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의지들이 반영된 복잡한 개연성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근데 창조는 뭘 얘기해요? 이런 세상은, 그러면 원래 세상은 이렇게 지구 복는 음과 양의 조화, 태극의 원리, 이걸 딱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합치는 방법이 태극이죠. 세상에 선한 놈도 있고 악한 놈도 있고 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세상이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래 창조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창조죠. 그렇죠? 세상은 이것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가능성이 구현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재림이죠, 그렇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게 짜잔하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가 가르쳤던 가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요? 이런 창조와 이런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이 창조와 종말 사이. 너 오늘 왜 이렇게 기초를 많이 하지?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요. 이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살아가는 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 나는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상황에 이런 그 혼잡한 현재가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렇죠? 누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도우시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 탕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영의 사역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이런 걸 선교적 삶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미셔너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션, 사명, 선교, 전도. 그렇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전하는 거고 선교는 가르침을 전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침을 전한다는 게 정보를 전한다는 게 아니겠죠. 그 기준이 세상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구도를 바라보죠. 구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 바라보는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설명은 잘 안 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유대인을 안 사랑하냐? 사랑하지. 사랑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되지 않는 잘못된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들이 제대로 된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지금도 그들을 도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들의 얼마간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의 전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지금도 깊은 고민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버린다는 얘기야, 회복한다는 얘기야, 언제 회복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듣는 데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아, 유대인은 제일 마지막에 회복하기로 돼 있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하나님의 역사와 미래가 하나님께서 다 결정을 해서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글을 텍스트를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은 맨 마지막에 구원되는구나. 유대인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유대인의 일부만 택하셨구나. 남은 자들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라는 식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현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죠? 지금의 현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바라보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구조를 중요해요. 유대인 이슈 자체는 우리가 그냥 논쟁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지만 왜 이런 논쟁이 생기는가의 구조를 바라보면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은 실수를 많이 하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구도로 가는 거죠. 어느 점에서 평소에는 괜찮아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혼내신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복 주신 것 같고 이렇게 갈 땐 괜찮아. 웬만큼은 또 그렇게 가잖아. 건강한 시대와 사회에 살 때는. 근데 그러다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상황이 얽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는 식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이 사람한테 내재되어 있게 되고 그게 설명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워놨길래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걸 설명을 해봐. 그게 나한테 설득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회복될게 라는 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도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이제 엉키는 거예요. 그게 이 유대인 이슈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대인이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 이 현재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해도 잘 안 먹히는 거죠. 아, 그럼 버린 거야? 아, 그럼 유대인들이 맞아?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유대인이 맞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럼 버린 거야? 아니, 유대인들 중에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네? 아니야, 전체를 바꾸실 마음에. 아,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를 바꾸는 거니까 유대인은 맨 마지막이구나. 계속 하나님의 어떤 블루프린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표가 있다고 접근을 하니까 얘기가 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변화되길 바라고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된 것들에 누구보다 안타까우시고 그걸 깨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대한 대화의 구도가 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샬라적인 사고방식. 괜찮아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에도 좀 벗어나서 이런 영적 전투라는 역동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충돌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이 가능성이 구현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를 통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억울한 일도 생기죠. 그렇죠? 내가 불편한 일도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엉키고 설키고 부대껴 나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던 것처럼 그 불편한 일과 엉키는 것 속에 내가 오히려 거기서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선교적 삶의 편에 내가 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봐라 주의 뜻이 있을 거다 이것도 안 나오는 거고 기다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큰 틀에 있어서 유대교 이슈를 좀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묵상적으로는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왜 지역적인 이슈가 벌어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한 가지 이슈를 유대인 시리즈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한 가지 이슈를 더 얘기하는 게 제사음식 문제, 율법적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간단하게 13장 1절에서 14절의 권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옛날에 뭐지? 여러분들은 이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대 아닌데 여기 이 구절을 옛날 80년대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해가지고 에베소서가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랑 여기에 있는 구절을 좀 많이 써먹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냐 않음이 없으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을 갖고 왕권 신수설도 나왔어요. 예, 이 말을 이제는 네 글자로 하면 왕권, 모든 권력은 신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권력자는 하나님이다.
바울이 지금 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줄 모르겠어. 어떻게
그래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이 얘기를 한 액센트는 뭐냐면요. 잠깐 얘기를 툭 치고 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가 혁명 세력으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치적 혁명 세력. 예. 그러니까는 정치적 혁명 세력으로 되게 오해를 받고, 그러니까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면 아,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사회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적인 정치적인 환경을 도전하려고 하는 세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해서 오해받으면 안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함께 기독교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 먼저 설명하면 그래요. 의미는 이래요. 권력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고 세금도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일단은 여기서도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력은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는 아버지야, 제가 왕이야, 제가 뭐 지도자야. 그럼 제 말은 다 들어야 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 권력자들을 존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님도 권력자였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려고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선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 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하시려고 하시죠. 그렇죠?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권력이 선해요? 악해요? 아니죠. 권력은 선해요. 권력은 기본적으로 무슨 가치를 추구합니까?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게 권력이에요. 그렇죠? 힘센 놈은 세고 힘약한 놈은 약해서 센 놈이 약한 놈 뜯어먹고 이게 권력이 없는 상태예요. 권력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이에요. 그렇죠? 공동의 권력을 왕이 수호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여기를 지켜주고 그리고 힘센 놈이 나쁜 놈을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국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주는 것이 권력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예요. 기본적인 정의. 이게 선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되고 정치가 철폐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금이 약해요? 세금은 내 돈 훔쳐가는 거죠. 근데 왜 세금이 약하지 않습니까? 원래 세금은 내 돈 훔쳐가서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우리가 같이 쓰는 거 만들고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걸 세우고 이게 세금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액센트에서 뭐가 있냐면요. 권력과 세금을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왜요?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렇죠? 세금이 아니라 착취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는 이게 악하죠. 근데 세금 자체가 악하고 권력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건강한 권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착취적이지 않은 진짜 공공선을 발휘한 세금이 거쳐져야 되는 건 맞죠. 그걸 위해서 대중이 투쟁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세금 자체가 악하다든가 권력 자체가 악하다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바울은 황제 정치가 잘못된 정 그러니까 민주 정치나 황제 정치나 정치 제도 자체는 상대적인 있어요. 뭐 더 진보적인 정치가 있고 더 성숙하고 더 대중을 위한 시스템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어떤 정치 제도의 싸움을 하는 것들은 좀 차지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치 제도가 설립돼 있고 이 정치도 자체가 악한 정치도가 아닐 경우에는 그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이 선하길 바랬어요. 그 정치를 운영하는 사람이 선하길 바랬고 이 국가가 진짜 공공성의 국가 가 되길 바랬다. 그래서 그거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기독교인들의 표현들이 두 가지가 되게 크게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사회 전복 세력이라는 오해를 받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생각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권력을 새로운 권력으로 인정해서 예수라는 자들의 잔당, 예수를 하나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시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모시고 예수가 하는 통치 권력을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게 이제 교회 기본 정의가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남의 순교를 하나로 딱 모여서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김보영 목사를 중심으로 한 남의 순만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법의 제도를 따른다.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해도 듣지 않으나 리더가 뭐라고 하면 듣는 이렇게 하면 우리는 되게 이상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그렇게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되게 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권력 자체가 그렇게 선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 굉장히 반정치적이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어요. 요건 뭐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서 좀 다른 측면일지 모르겠지만요 유대인이 그 나중에 독립운동 한 적 있어요. 유대인이 독립운동 했다가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공공의 문서들을 발행해서 황제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로마 황권을 인정하고 유대의 독립운동과 절대 동조하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겁나 배신감 느껴지는 거잖아요. 유대인인 기독교인이 있고 유대인인 유대인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빡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독교적 개념에서는 그게 더 맞아요. 기독교적 개념에서는요. 우리 민족 지도자가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유대가 독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유대 민족 입장에서는 하는데 유대 기독교에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세계 어떤 이익보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종의 가족주의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역사적인 그런 게 있었고 하여튼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모든 그런 걸 했었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서 더 정의를 실현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과거
그럼요. 예.
어떤 권력의 포괄에 예. 맞서서 예.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권력에 순종하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권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렇죠?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우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게 권력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세금도 더불어서 사는 것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미 바울은 권력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되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야 권력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거야. 권력은 공공성을 추구하니까 권력에 순종해야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님 저 시의전은 공공성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게 무슨 권력이냐? 참된 권력이 아닌 자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세금이 공공성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세리는 자기가 착복하려고 세금을 내요. 그럼 그 사람은 세리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세리가 돈을 거두니까 다 내야 되고 왕이 시키니까 다 해야 되고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얘기를 해놓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정의에 안 맞는 그는 그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권력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운 권력이 아닌 거죠. 이거는 개신교에서 이걸 가지고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했으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개신교 자체가 권력에 황제 권력보다 위대한 권력이 교황 권력인데 교황의 권력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않고 야, 씨, 네가 교황이면 다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이러고 나온 게 개신교인데 괜찮아요? 네. 근데 개신교가 가치 논쟁이 아닌 상태에서 권력에 순종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정치, 그럼 우리가 이단인 거예요, 사실은. 캐톨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사실. 봅시다. 다음에 제사음식 문제를 얘기하죠, 그렇죠? 형제를 제사음식 얘기를 하는데 14장의 제사음식 문제가 아니죠.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14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연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뭐가 맞는지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어때요? 다 먹어도 되죠? 우리는 다 먹어도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고 했으니까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쓰던 상식에서 제사음식 같은 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상식이 더 있었고 제사음식을 먹는 건 왠지 그 종교적인 고백에 동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꺼름직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먹는 게 그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굳이 야 먹지 마 아니 먹어도 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술 좀 드시죠? 여기는 좀 드시는 분위기 우리 교회는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전 술 먹는 것 같은 거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술을 나는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맥주 한 캔 먹는 게 뭐가 문제라는 자기 기준을 갖고 드시면 드세요. 근데 그걸 안 먹는 규칙을 쓰는 사람을 갖고 그거 뭐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먹는 것들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을 확정할 것이라 얘기하죠. 날에 대한 것도 설명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절기와 안식일 문제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초기 기독교 바울 때는 사실 안식일이랑 주일을 같이 지켰어요. 둘 다 지켰던가 사실 안식일을 더 많이 지켰고 유대인들 안식일 기본적으로 끝까지 지켰어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진입했을 때 안식일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도 지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날보다 전날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을 지키고 나서 그 날을 지키는 내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의도와 목적이면 하나님께서는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먹는 거에 있어서도 얘가 안 먹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면 객관적인 기준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절기를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명상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걸 지키는 걸 함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태도에서 굉장히 유연한 태도 이게 기독교적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 어떤 행동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서로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뭐예요? 사랑과 배려죠. 그렇죠? 사랑과 배려 방향은 믿음이어야 되고 그렇죠? 네가 진짜 하나님께 하는 게 뭐가 더 좋을 것 같은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하는 건가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는 뭐예요? 서로가 하는 데는 사랑과 배려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약한 자면 좀 아끼는 마음으로,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격려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저 사람들의 위치와 처지와 입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배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그게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런 방식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여지와 공간을 주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명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토를 가지고 되게 사랑과 배려를 교회 정책으로 삼았다가 이게 아닌 애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 같고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는 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건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사랑과 배려예요. 그렇죠? 뭘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일보다는 수요일 할래. 왜? 주말에 놀려고. 이건 아니지. 나는 그럼 모든 걸 먹는 방향으로 갈래. 왜? 아, 난 술 완전 좋아하거든. 뭐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데 그 개인의 문화, 배경, 수준, 성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적 가치는 다 뭐예요? 행위적 가치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동시대성, 컨템포러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슬람교는 100년 전의 모스크나 1000년 전의 모스크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형식을 가지고 그가 고백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어서 유교적 배경과 그리고 그 전통적인 문화, 한국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경에서는 교회 안에 쳐놓고 여자 오른쪽에 앉고 남자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해서 할렐루야 아멘 해도 목사님만 이렇게 양쪽으로 볼 수 있는 목사가 특혜지겠지. 목사님만 양쪽으로 볼 수 있어. 목사님만 양쪽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뭔가 하나님께도 더 겸허하게. 왜? 그때 사람들은 문화가 어때요? 내가 뭔가 사랑하고 존중한 대상에 대해서 하는 자기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에 대한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 방식을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먹는 게 맞아요. 나를 안 지키는 게 맞아요. 모든 날이 같아요. 안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맞는 방식까지 올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그걸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마음이 전심이 아니면, 그렇죠?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걸 강조해요? 네가 제대로 된 방식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거야. 그 방식이 좀 틀려도 괜찮아. 근데 네가 그걸 전심으로 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가 하는 행동들에서 뭘 보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가운데 그 문제에 접근하는가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가운데 접근하잖아? 그럼 네 문화 코드가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다르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너희들은 충분히 함께 행복하게 성숙하며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접근 방식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게 거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특별히 전유하는 거예요?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답시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는 얘기를 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톤을 들어보니까 신앙이 좋은 리더들이 막 먹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면 야 이거 먹어도 돼. 먹어. 야 먹어. 먹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신앙적인 것을 거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파울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안 먹어도 돼.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불편하게 느끼면 네가 안 먹을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규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연성을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장에도 마찬가지죠. 15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약한 자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가 더 강한 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약한 자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바른 믿음의 방향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이 기준을 딱딱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떠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할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부족해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덕이 부족하죠. 그 사람이 나아지는데 필요한 격려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기준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연이 가야 돼요? 다 했어요. 네.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돼요. 오늘 녹음은 진짜 못 쓰겠다. 난 네가 그거 갖고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려하셨고 약한 자를 돌보셨고 그래서 열방의 찬송이 이르는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된다? 이런 약한 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본 방향을 정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꼭 옆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뭘 하는가에 대해서 이 방식을 따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배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의를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뭘 모르겠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선의를 가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만드세요. 그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건 기도 시간을 빼는 것이건 잠깐 멈춰서는 것이건 이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건 여러분 그게 그 형태가 어떠면 그렇게까지 꼭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누구를 향해 특별히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게 바랐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 몇 시간 하고 제사 어떻게 드리고 뭐 예배 어떻게 드리고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길 바라죠.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몸에 익숙해지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고 있나, 내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하고 있나, 이게 맞아 저게 틀려 왜 안 하냐 저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하고 있나를 고민하면서 그런 이슈들 하나하나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기본 테마로 전체적인 얘기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끝내죠. 맨 처음에 앞부분에 8장까지 해서 전통적인 율법주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얘기하고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율법적인 방식을 어떻게 우리의 행동 방식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가 해서 이걸 어떻게 기준을 갖는 상대성으로 다뤄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내 안에 혹시 교조적이고 율법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단순화 속에 내가 빠져있진 않나라는 것들을 내가 고민해 봐야 되겠고요. 우리는 어찌됐건 막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어찌됐건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세례 받으니까 촉구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고 내 안에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유대인을 보는 방식에서 세계관의 차이를 보라고 얘기하셨죠. 운명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내 안에 미셔너리, 내가 이루어져야 되는 세계의 가능성을 현실을 구현해 나가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내 자신과 타인, 저 사람 억울하겠다, 난 억울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왜 저렇게 됐어, 라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동 하나를 톡톡톡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 대한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해나갈 때 그 두 가지가 있으면 네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될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로마서 지엽적인 논의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묵상하시면서 신앙적인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시는데 좋은 참조 자료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